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단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이단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피해가 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어떤 성도들이 혹시 여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단을 걱정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을 염려하는 한. 왜냐하면 항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단이면 뭐 어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항상 문제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 난 이단이면 어때? 남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단이면 어떡하지? 혹은 여기가 정통이 아니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상한 걸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더 믿을만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람 중에도 한참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도 상담하니까 성경도 상담 중요하다고, 자기도 성경적으로 하는 건 너무 찾았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주 신앙이 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구원파 이단이더라고요. 구원파 이단 교회에 다녀서 저기 인덕원에 그 서울 무슨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상담으로 왔는데, 원래 이분이 자기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 이단을 왜 그걸 다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닐 때 대학을 합격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길 다니면서 대학을. 불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불교를 다니면서 애를 낳았어요. 불교를 다니면서 부도를 면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혜택을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은 혜택을 본 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지만 내가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 구원파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구원파 이단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로 다 연결되었는가? 다 뭘로 연결되었겠습니까? 구원파 이단 유병헌 씨와 고 유병헌 씨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연결이 되었겠습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걸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가 필요하면 생활비 대주고, 또 전세금 모자랄 때 전세금 대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이걸 갚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을 비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건 의리지만 이게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악의 문제가 우리가 주고받는 유익, 내가 받은 그 어떤 결실, 내가 받게 된 어떤 도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해야만, 그래야 정통에 서게 되고, 그러지 않고 그래도 내가 도움받는 게 있어, 내가 뭐 다달이 뭐 받는 게 있어, 또 인정받는 게 있어, 또 인간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단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 정통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이단적인 색채를 다 제거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의리로 뭉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로 뭉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그 무엇인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우스트라는 소설 아세요?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이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아, 이대로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 자기 영혼을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500년을 파우스트 소설에서 500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아, 이대로 시간이 끝났으면, 이런 말을 해버리고 말아. 그리고 영혼이 이 악마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악마는 늘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쾌락, 지금 당장에 얻는 그것, 그 대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고받는 유익 속에 싹트는 인간관계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다. 할 때 이게 정통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아니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아닌 것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정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정수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그 복음의 아주 진수가 뭔가 이걸 우리가 같이 맞춰야만 하겠어요. 우리 악기도 조율이 돼야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지 조율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서 삐 하고 저 사람은 여기서 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소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주 머리가 아파요. 피아노와 키보드가 음이 안 맞고 드럼과 피아노가 박자가 안 맞고 그러면 혼자 그냥 당당당당당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아노와 키보드가 음이 딱 맞고 드럼과 또 키보드가 박자가 맞고 그럴 때 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가 시간에 함께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소유리 문답에 기초를 하여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 25번, 25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또 이어지는 2단, 여기서 떨어져 나간 2단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잘 또 주의있게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25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행하시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고 왕의 직분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분을 행하는 건 국방에 있어서의 통수권자고 국정에 있어서의 통수권자고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해나가는 그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국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 또 군대를 지휘할 수가 없다. 그럼 그건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느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데 제사장은 아니세요. 내 진짜 제사장은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 건 좋지요. 그러면 그분이 제사장 되시는 것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되신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까요? 또 이렇게 막상 물으면 말문이 턱 막히죠. 막상 물으면 자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까? 한번 누가 용기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답을 한번 보죠.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예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알려주는 재미가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야 돼. 또 우리 이사영 집사님. 죄를 사하심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죄를 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거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 말 그대로 선생 되시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또 우리 최재일 집사님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맞아요. 그런 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죄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정결 규례와 함께 죄와 관계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들어봅시다. 보은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봐요. 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 하나 더 해봐봐. 할 게 남아있어요. 심판하심으로, 심판을 하심으로.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 답을 한번 봅시다. 자, 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심판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심판은 어디 들어갈까요? 심판이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데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정통교회는 이 소율의 문답을 다 채택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익숙합니까? 어색합니까? 익숙하면 정통이고, 이거 어색한데, 아, 예수님이 이랬나? 난 처음 봤는데, 그러면 좀 이거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되겠어요. 소율이 문답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문답식으로 만든 거예요. 작게, 간단하게. 소율이가 있고, 대율이가 또 있어요. 길게. 근데 아주 정수, 요소, 핵심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핵심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화목해 된 상황에서 우리를 간구하세요.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아, 뭘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어요. 아들아 돌아와라. 문제가 다 해결됐다. 옛날에 그 전단지에 자주 나오는 문구에 어머니 돌아오세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담한 거를 냈단 말이에요. 다 해결됐어요.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되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자, 이 말이 단지 설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단번에, 두 번 드린 게 아니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화목 제물, 희생 제물로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양, 소, 비둘기를 제물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를 버려 예수님의 진노를 사하신 거예요. 그를 갚아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한 분이 읽어주세요. 장로님,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6, 27.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벗어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그 자체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분이 해목제물, 화목제물이 되면 그 자신이 죄인인데 남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기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기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연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셔서도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죄가 여기에 얹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백지에 그리는 게 아니라 누가 막 그려놓은 거에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하얀 백지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남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다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속에서 그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온전했기 때문에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부족하다 다시 한 번 또 죽으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완전 그 자체의 그 대속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자, 다음 9장 26절 27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원에서. 자, 연결을
했습니다. 네.
계속 네, 인간에게 심판이 항상 따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죄를 없애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한번 죽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구약 초기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신약에 예? 기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후대에 나타나셨고 그 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다 달아둔 거예요.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달아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 다음에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어진 28절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예의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이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마침내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이 세대가 멸망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과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 새로운 세대가 돼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그분들은 지금 위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럼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한 번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자, 다 이해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도록 하죠. 다음 사람이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서로 미루세요. 서로. 자, 옆에서 하세요. 옆에서 하세요. 네, 손을 좀 찔러주시고. 네,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신분상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빨리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요? 죽은 다음, 아니 구원받은 다음에 왜 즉시로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칭호를 받았어요. 신분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속에 완전히 익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군인이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군인이 됐어요. 그럼 그 순간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 된 순간은 군인이에요. 하지만 군인 닿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얼떠요. 좀 어색해요. 신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 됐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는 분명히 그 직장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입, 하지만 이제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입이란 말이에요. 신입사원은 어때요? 신입사원. 우리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우리 이상현 집사님. 회사 내 신입사원 들어오면 어때요? 아주 똑똑해요? 아니면 좀 어딘가 좀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버리해요. 신입사원 어리버리해요. 왜냐면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화장실이 어디예요? 또 이 물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서 찾아요? 잘 몰라요. 신입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는 직원이지만 그러나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았을 때 더 멋지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전에 삶을 또 더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을 때 생각을 하고 학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생각을 하고 또 이 신앙 생활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또 읽어봅니다. 자, 졸린 분이 읽어서 졸린 분이 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보좌 아래편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왼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실 때 자기를 드리심의 부분이고 이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시도록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과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4절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쁜 사람 읽어보세요. 예쁜 사람.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참 예쁘다 하는 사람 읽어보세요. 읽은 사람 말고 안 읽은 사람 중에 예쁜 사람. 예쁜 사람 읽으니까 더 멋있고 왜냐면 읽으면 예뻐지니까 아, 안 읽어도 되는데 읽으면 예뻐질 것 같으니까 자,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쁜 저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쁜 김순자 권사님. 네, 당첨.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 죄사하심과 그것을 통해 온전케 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파 이단을 보겠지만,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죄사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늘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일생에 한 번 목욕하는 게 아니라 자주 목욕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주 목욕함 속에서 우리가 원래대로의 피부, 원래대로의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피부가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의 모습을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그건 너무너무 온전한 것이라. 그것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구원에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온전함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은 자 옛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자신을 주세요. 구원의 길을 그냥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또 신앙관계를 맺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대제사장 되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만 알려줘서 너는 이렇게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깝게 예수님 사이가 가깝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 사이와 가깝게 돼서 하나님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대속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대속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속돼서 세상으로 보내는 대속이 아니라는 대속이 돼서 주님께로 들어오게 되는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또 계속 설명을 드릴 때 깨닫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에베소 2장 16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분이 예, 이러한 대속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대속이 돼서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속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속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9장 14절 예, 계속 읽어보세요.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죽은 행실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겠느냐? 못하게 혹은 부족하게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왜 부족해?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해서 여기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단이 등장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여기에 더 어떤 것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흠 없는 분이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는 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인 거예요. 우리가 딴소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단은 여기에 딴소리를 해요. 구원에 다 자꾸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딴소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항상 간구하심으로. 이게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이게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해주십니다. 간구하심으로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24절 요한일서 2장 1절 차례대로 하나씩 보죠.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쪽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눈 좋은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눈 좋은 사람 난 눈이 좋아요. 이쪽에 눈 좋은 사람 눈 좋은 사람 네, 또 히브리서 7장 15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예, 그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낮춰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옛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외국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천만에 주님 죽지 않았어요. 주님 살아있습니다. 주님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러니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4절과 요한일서 2장 1절. 자, 길지만 마지막 용기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 다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만 잊지 말고 복음만 잊지 말고 용기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절 계속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귀한 자가 있으니 곧 우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이러한 대언자 이러한 죄를 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서 주님께로 가는 게 마땅하고 이게 정통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들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변질됐어요. 대성교회, 평강제일교회, 오리동에 있어요. 오리동 지나가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박윤식 씨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도 들어오려고 했어요. 되게 심각했어요. 우리 교단에 들려고 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우리 합동교단에 떡하니 이단이 교회가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이걸 막아내는 건 돈을 막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정말 애썼고 이제 다행히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서는 막았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한기총으로 들어갔어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단 해제가 됐어요. 우리는 이단인데 한기총은 거기서 이단이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기총을 떠났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아주 되게 첨예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단이냐 알려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날마다 이 생리현상으로 생겨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정통교회는 이를 벗어나서 말씀 차원에 이르지 못하면 사망한다고 주장해서 정통교회의 사망을 주장했어요. 기존 교회는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아버지로 신격화해서 시나 찬송가로 노래하고 그 성도들은 그 박윤식 씨를 이제 사진으로 걸어서 이제 액자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격화됐어요. 그래도 믿어요. 아, 그래도 교회가 커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여기에 이끌린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설교는 지리산에서 받은 계시임을 말하면서 성경 이외에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리산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지리산은 안 가봤지만 지리산이 하도 산세가 험해서 한번 들어가면 속세랑 단절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도사들이 많, 지리산 도사들이 왜냐하면 돌을 납댈 수 있어서 산세가 하도 험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창조에서 진화한 그런 어떤 상향적 발전의 끝이 아담이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은 통일교 출신인 변찬리 씨가 썼던 성경의 원리로부터 대부분 인용 표절한 것이라서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 뭐 하도 많아서 글씨가 작아졌는데, 이런 황당한 주장이 대성교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단. 두 번째 이단은 이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구원파 이단이에요. 기독교 복음 침례의 유병원, 권신찬. 권신찬 씨가 장인이고 유병원 씨가 사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권신찬 씨가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유병원 권신찬 씨는 이걸 사업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할 때, 아니다, 사업적으로 말고 그냥 종교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호환, 그리고 이 이호환 씨 교회에 그 연예인 그 누가 다녔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누가 하여튼 뭐 자기는 구원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같은 틀인 거예요. 예, 유병원파는 아니지만 이호환파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김쁜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 박옥수 씨는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이제 그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도 보이고, 또 뭐 성경 강해 해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반복하는 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 거예요. 회개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씻는 것 같은데,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씻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비누를 가까이 하니까 몸에 항상 비누 냄새가 나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중단했어요. 회개 그 자체가 이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막 죄인인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멸시한 거예요. 구원받는 나를 강조하는 거, 이게 이제 세 계파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그런 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걸로 해서 기존 교회에서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런 날을 확정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러한 공통점, 세 계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혹은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가 편안히 지내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시절에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영지주의가 재현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과 종교에서 해방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이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삶의 규모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가? 지금까지 말한 이걸 안 하고 올바르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점차점차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건물이 올라갈 때 옆으로 짓는다고 해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꽉 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본 구원파,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무섭습니다. 이단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삶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 뭐 요즘은 한 줄을 꺾였죠. 옛날에는 정말 저희가 이제 대학 기독 서클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맨날 전도하고 그랬어요. 다미성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휴거신앙,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직통계시를 성경의 계시로 보고요. 정통교회에서의 구원을 부정해요. 자신만의 구원을 주장해요. 재림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절대화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팔고 뭐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 해야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끌었죠.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개의 이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엘리야 복음 선교원 한농복구회, 뭐 우리 도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방 쪽에는 이게 유명하대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은 그 이 뭐 영농 쪽으로 하여튼 유명하대요. 뭘 만든대요. 뭐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있대요. 한농복구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간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삼신관을 주장을 해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 신인 동형 동성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을 예수님과 같게 혹은 예수님을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내리고 사람을 올려요. 그래서 신이 된다고 가리켜요. 그게 이제 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기성교회는 모두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했고 그거는 되게 비슷하죠.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또 자기들만 믿게 하는 거. 토요 안식일을 주장해서 안식교의 분파를 나타냈고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박명호 씨를 의미하는데 자기는 승리자라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티가 나요. 예수님을 건드리고 또 악을 건드리고 악을 주장하고 또 신학적인 것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홉 번째, 아홉 번째 한번 봅니다. 성락교회파,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씨인데, 성락교회가 어디 있더라? 신길동에. 거기 땅을 이렇게 많이 사들여서 교회 그 부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이제 주장하냐면 모든 사상과 출발의 근원이 귀신에 있어요. 다 귀신에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요. 전부 귀신 때문이에요. 지금 조는 것도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는 거 피곤해서 조는 건데 다 무조건 귀신이에요. 뭐 배가 고픈 것도 귀신이에요. 머리 아픈 것도 귀신이에요. 뭐든지 다 귀신. 못 믿는 것도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면 뭐 얘기가 안 돼. 귀신에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귀신이 강하구나. 하나님이 강한 게 아니라 귀신이 강해요.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한 존재가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양태론인데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삼위일체론에 오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제안해요. 신성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성은 사람도 아닌 그 어정쩡한 존재로 생각해요. 성령은 허수아비고 성경은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고 자신의 설교가 성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은 달라서 처음에 창조된 그 인간과 두 번째 2장에서 나오는 그 인간 이게 이제 3장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거를 2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귀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신학을 또 무시하고 또 성경 해석을 오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로 바라지 못하고 그것을 이단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성락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성가대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어요. 오후 예배가 있고요. 수련회가 있고 찬양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다 해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성락교회 이단인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왜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요. 친해요. 친근해요. 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걸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기는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이 달랐으면 거기서 나왔겠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 하는 찬양이건 혹은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찬양이건 혹은 뭔가 재미가 없는 것이든 그거는 차라리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재밌고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을 쏟고 하지만 그들은 성락교회 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레마 선교회라는 건데 레마 선교회는 여기 방배동에 있습니다. 방배동 여기 내방역 사거리에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램 세미나를 주로 하는 그런 단체예요. 예일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명범 씨가 이제 교주예요. 이명범 씨는 김기동 씨의 수강생으로서 성경 해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귀신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삼위일체론에 오류가 있어서 세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분의 다른 표현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죄의 기원은 뱀과 대화한 것이고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인간의 창조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간의 육체 구원만을 위한 것이지 영적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성경은 영의 양식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불안함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일단 기존의 요소를 망가뜨리고 새로운 요소를 제시해서 자기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예루살렘 교회 땅끝 예수 전도단 이초석 씨. 지나친 신비주의적으로 저도 이 집회에 갔어요. 왜 갔냐 하면 눈이 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눈이 안 좋았거든요. 눈이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가자마자 막 기겁을 했어요. 막 귀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여튼 잠실 체육관에서 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신비주의적이에요. 신비주의적인 게 지나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눈 낫는다, 뭐 병 낫는다, 뭐 낫는다, 뭐 낫는다 하여튼 뭐 안 낫는 게 없어요. 말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복적인 요소가 있었고. 계시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자기식으로 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주석이 있고 관주가 있고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 자기 해석대로 보는 거예요. 현대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적인 신학 요소, 그 다음에 김기동파를 따르는 지나친 귀신 축사주의, 귀신으로만 다 보니까 또 다 귀신 내쫓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식 명칭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막 높여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서 이 예수님이 대장이고 밑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더 망가뜨려버리는 것이죠.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해석했고 우주와 세상을 음부와 동일시했고 마귀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마귀가 죄의 근원이자 원인자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이 세포는 모양이 예뻐요. 근데 비정상적인 세포, 특히 암세포 같은 경우는 모양이 흉측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폐, 암에 걸린 간 보면은 이게 막 울퉁불퉁해요. 정상적인 것은 이게 깨끗하고 예쁘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울퉁불퉁해서 하나가 강조되고 이쪽에 막 치중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지나친 막 너무 또 성령으로 너무 또 예수님을 너무 또 하나님으로 그럼 다른 게 떨어지고 그걸 균형 잡는 게 정통이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과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 그걸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게 이제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망가지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정통으로 그리고 올바른 진실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옆에는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이단이 있다는 거죠.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요. 옆 동네에서 우리를 붙들어요. 우리 저희 딸도 친구하고 단톡을 하는데 그 단톡 카톡에 단체 카톡을 하는데 옛날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부모님 친구 그러니까 부모님 식구 그 다음에 어머님 식구 아버님 식구가 다 이 다른 종교의 이단에 다 이렇게 가입이 됐다는 걸로 막 괴로워하는 걸 본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단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온전히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또 이러한 악한 영들의 방해와 또 회방으로 인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때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소나기에 잡히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사오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따를 것을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